VOA 세계 뉴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 대선은 민주당의 해리스 팀 월즈 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JD 벤스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나흘간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밤 연설에서 가장 높은 열망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이어 오늘 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들이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여러모로 진지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공격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복귀시키는 데 따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폭정 사이에 계속되는 투쟁에서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고 미국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독재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답보 상태에 있는 가자지구 휴전협상과 관련해 지금은 인질협상과 휴전협상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는 무능함과 나약함의 상징이라며 실시간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결코 세계의 폭군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날 애리조나주의 멕시코 접경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또다시 국경차르라고 부르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자신이 취임하면 사상 최대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단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미국가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라고 어제 판결했습니다. 카렐리아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거 당국의 마두로 승리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7월 28일 대선 결과는 유효하며 이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의 경쟁 상대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비난하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기관은 국민의 주권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선거 기능을 수행할 헌법상 권리가 없어 이 판결은 무효라는 겁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은 지난달 말 실시된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51.2%를 득표해 44.2%를 얻은 곤잘레스 후보를 누르고 3연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곤잘레스 후보가 70%가량의 지지를 얻었다는 출구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항의했고 이후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정부는 야당 인사와 시위대 체포 및 조사, 각종 비정부기구 규제 강화법안 통과, 친야권 성향 공무원 해고 등 탄압을 이어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브라질 등 일부 주변국 정상들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선거 투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자체 운용 역량을 호주에 이전하는 공동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오늘 미 국방부가 공개한 공동 성명에서 오늘 우리 오커스 국가들은 서호주 소재 HMAS 스털링 기지에서 잠수함 입찰 정비 주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영내 안전과 안보를 증진시키는 오커스 파트너십의 역사적 이정표이며 오커스 파트너십에 따라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영내 공격을 억제하며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MP 개시와 관련해 호주 인력들은 지난 1년 동안 핵추진 잠수함 역량을 안전하게 운용 유지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제공하는 훈련을 받았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이 같은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의 중요한 단계로 호주 인력이 핵추진 잠수함 정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호주가 자체적인 핵추진 잠수함 역량을 보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권적 준비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겐 아부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인접한 중국 측 지대에 길이 나고 구조불이 들어섰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진 상황에서 일어난 변화라 더 주목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엘리트층 탈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탈북민 수가 줄었지만 한국 정부는 젊은 층의 탈북 비중 증가 등 새로운 경향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4에서 33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겐 아부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직 생활 동안 내게는 단 한 명의 고객이 있었고 이는 국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정당과 인종, 성별, 할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 나의 어머니와 쉽지 않은 여정을 시작한 모든 사람을 대신해 내가 함께 자란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꿈을 쫓으며 서로를 돌보는 미국인을 대신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신해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My entire career, I've only had one client, the people. I accept your nomination.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의 쓰라림과 냉소, 분열적 싸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중하고 값진 기회를 얻었다며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Our nation with this election has a precious, fleeting opportunity to move.
그러면서 이는 어느 한 정당이나 정파의 구성원이 아닌 미국인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밤 보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나는 오늘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확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어 김정은 등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아첨과 호의로 쉽게 조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트럼프가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독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이상을 수호하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와 폭정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미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우주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트럼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탈퇴를 위협하고 푸틴에게 우리의 동맹을 침공하도록 부추기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ill make sure that we lead the world into the future.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 자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침공 계획에 대해 경고하고 50개가 넘는 나라가 동원되도록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토 동맹과 함께 굳건히 서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옹호한다면서도 동시에 지난 10개월 동안 가자 지구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참혹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9시 31분 남편인 더그 엠호프 변호사와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2009년에 작고한 자신의 어머니 시아말라 고팔란과 유년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검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 등 공직에 진출하기 전까지의 삶을 청중들과 나눴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의료와 주택, 식료품 등 중산층의 비용 지출 절감,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을 연설문에 담았습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은 약 37분간 진행됐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 하얀색 풍선 약 10만 개가 행사장을 뒤덮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분열된 미국의 정치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언론은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냐며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라며 그도 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동맹 등에 대한 정책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BOE는 다섯 차례에 걸쳐 두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재언을 전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두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 대북 정책을 계승해 한국, 일본 등 양자 및 3자 공조를 통한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외교 재개에 나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 또한 커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발표한 2024 민주당 정강에서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 함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4년 전인 2020년 정강에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란 장기적 목표는 이번엔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처관은 지난 20일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강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와 한국과 함께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칼 전 차관은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이룬 주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가 미한, 미일 양자관계를 비롯해 미한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달성할 수는 없는 만큼 차기 해리스 정부에서도 현 바이든 정부에서 확립한 미한일 3국 공조체제를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The press hated when I said that. How could you get along with him? Well,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이어 내가 그들과 잘 지냄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며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이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라며 그도 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가 재집권하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핵화와 미사일 실험 중단을 위해 김정은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겁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은 지난 5월 워싱턴 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개인적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며 조건 없는 일방적 대화 제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북한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한 축이 되려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이 외교 안보 라인의 주요 인사로 다시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을 재개해 적어도 가능한 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will revive his personal diplomacy with North Korea if they're prepared to deal.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앞서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러시아와의 긴밀한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I think President Donald Trump, if he were to be re-elected, I think he'll work harder to get North Korea to come back to negotiations.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2일 B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해리스 행정부는 강조점과 전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접근법을 상당 부분 채택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비핵화는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과 한반도에 실제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은 없다면서 공화당 정강이나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또는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통치 스타일과 기질을 고려해 볼 때 그가 당선돼 집권할 때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트럼프 본인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조기에 직접 협상에 나설지 오랜 비핵화 원칙에 따라 협상을 할지 등은 현재로선 모두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할 구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관여하는 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차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내 문제와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외교 정책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타이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재집권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미북 관계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 like any incoming president, would be more focused on domestic issues and economic issues, and when foreign policy issues arose.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해리스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북한의 유엔 결의와 미국법 위반에 초점을 맞춘 외교적 노력과 결합된 오랜 초당파적 대북 접근법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의 군사관계 강화뿐 아니라 북한 인권 침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또 한국과 일본의 지속적으로 화해를 촉구함으로써 양자 및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B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미한 동맹에 대한 두 후보의 서로 다른 정책과 협력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인 한국계 의원들도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구는 격전지로 꼽히지만 한국계 의원들은 현재 대부분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 현직 의원으로서 출마하는 한국계 인사는 4명입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미셸 스틸 하원 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은 모두 재선에 도전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은 한국계로서는 첫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앤디 킴 의원은 21일 민주당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What I learned on January 6th is that all of us are caretakers for our great republic.
김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건물에 남아 묵묵히 쓰레기를 치웠던 당시를 회상하고 내가 1월 6일에 배운 건 우리가 모두 위대한 공화국의 수호자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중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전 상원 의원이 18년 동안 유지했던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직에 김 의원은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김 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호텔 사업가 커티시 바쇼를 앞서고 있습니다. 1982년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 태어난 42세의 김 의원은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2018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특히 하원 입성 후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쓰는 등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및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계 인사인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현재 두 의원의 선거구는 각종 지표에서 다른 격전지에 비해 공화당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정치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 여론조사 결과 스틸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변호사 데릭 트랑과 맞붙는 45선거구는 현재 공화당 우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킴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은퇴 소방관 조셉 캐리와 겨루는 40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유력으로 관측됐습니다. 한국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킴 의원은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특히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국무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도 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본회의장 연설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아야톨라, 그리고 김정은이 자유 및 민주주의의 일말의 희망을 없애기 위해 협력하면서 자유세계가 공격을 받고 있다며 억지력 강화와 동맹국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he free world is under attack as Vladimir Putin, Xi Jinping, the Ayatollahs, and Kim Jong-un
각종 입법 활동에서 영 김 의원과 자주 협력해온 스틸 의원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했으며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지역 공화당 정치에 수년간 몸담아 탄탄한 공화당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틸 의원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진전을 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워싱턴주 첫 한국계이자 흑인 여성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스트릿랜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워싱턴주 10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정당과 관계없이 예비선거에서 득표율이 많은 두 명의 후보를 본선거에 보내는데 지난 6일 예비선거에서 스트릿랜드 의원은 54.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릿랜드 의원은 당시 예비선거에서 득표율 27.8%를 얻은 엔지니어 출신의 공화당 소속 돈 휴액과 11월 선거에서 맞붙게 됩니다. 미군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스트릿랜드 의원은 재향군인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한반도와 관련해선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결의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인접한 중국 측 지대에 길이 나고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진 상황 속에서 일어난 변화라 더 주목됩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중국 측 접경지대에서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두만강변 중국 최동단 지점을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과거 숲으로 우거진 지대에 길이 만들어지고 길 중간중간엔 흙바닥으로 된 공터가 형성돼 있습니다. 길과 연결된 공터는 총 9곳으로 이 중 3곳에는 건물 혹은 구조물로 보이는 물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길은 한 지점을 출발해 같은 곳으로 되돌아오는 긴 타원형 모양이고 그 길이는 약 1.6km입니다. 변화가 관측된 이 지대는 남쪽으로 두만강과 그 너머 북한 영토를, 북쪽으로 러시아 핫산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과 러시아 영토 사이를 길게 찔러 들어간 모양을 하고 있는 지대인데 이번에 우주에서 보일 만큼 선명한 길과 구조물이 식별된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 길이 난 시점은 지난해 7월입니다. 이후 6개월 넘게 공사가 계속돼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 길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방천 전망대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중국이 설치한 일종의 관광시설입니다. 과거엔 방천 전망대가 사실상 이 일대에서 최동단 지점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과 더 가까운 곳까지 사람 혹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곳에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중국이 무슨 용도로 길을 내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세웠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길의 시작과 끝 지점이 방천 전망대란 점에서 관광객들이 좀 더 북러 접경 지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낸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길이 만들어진 지대의 북쪽과 남쪽이 각각 러시아와 북한 땅이라는 사실로 미뤄본다면 국경 경비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곳의 변화가 포착된 작년 7월은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 지점의 강 맞은편은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두만강역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작년 초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역 화물 야적장에서 탄약 등을 거래했다며 화물 열차가 찍힌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일대를 오랜 기간 한반도 동해로의 진출 통로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라진 일대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 측 항구를 다시 활용하려는 관심 지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 선박이 강을 통해 바다로 나가고 또 이를 통해 중국의 무역이 더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중러 사이엔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통해서만 바다로 연결되는 나라로 현재 한반도 동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북한과 러시아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뱁슨 전 고문은 중국이 두만강을 통한 수로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협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21년 두만강 한 지점에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변화가 관측된 곳에선 불과 약 800m 떨어져 있어 이 둘 사이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뎁슨 전 고문은 중국이 실제로 한반도 동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선 북로 사이에 연결된 철교 아래로 선박 통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실용적이고 공학적인 질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포함한 3국이 해법을 찾기 어렵지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1일 비오이에 라진항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효율적인 내륙 교통망과 연결될 경우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이자 글로벌 해운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을 주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중국의 역량이나 정치적 여건상 중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군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중국 내 육상 교통 인프라와의 연결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 지역에서의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단지 탈북자를 감시하기 위한 순찰로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미국 국제개발처장이 3국의 개발협력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보건과 에너지 지원에 함께 나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만사 파워 미 국제개발처 USAID 처장은 21일 이번 주 우리는 캠프 데이비드 미 한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우리가 이룬 진전을 기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USAID의 농업 회복력 이니셔티브 우크라이나에 한국과 일본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고 일본도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양국은 아프리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건 서비스와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USAID의 농업 회복력 이니셔티브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 침공으로 농업에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에 500만 달러 상당의 비료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는 아프리카 가나에 대한 의료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파워 처장은 오늘날의 글로벌 공통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은 국제개발처의 굳건하고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도 아래 일본 외무성이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개발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 간 개발정책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월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고위급 개발 인도지원 정책 대화가 열렸으며 차기 정책 대화는 오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지난 17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미한일 협력에서 우리가 이룬 진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며 이 여정은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비전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도 17일 1년 전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했다며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미래를 포용함으로써 비전과 리더십, 정치적 용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이 지난 지금 미일한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주도하고 협력함으로써 이 지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워싱턴포스트 공동기고문에서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더 중대한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운 역사를 가진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모이게 했고 우리 세 나라 간 전례 없는 국방,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미한일 간 협력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level of cooperation that we're seeing now between and among Tokyo, Seoul, and Washington is greater than it's ever been. All three countries have invested considerable political capital.
이어 3국 모두 안보 분야를 비롯해 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 왔으며 군과 관료 조직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당분간은 3국 협력의 성격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엘리트층 탈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탈북민 수가 줄었지만 한국 정부는 젊은 층의 탈북 비중 증가 등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통일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운 탈북 동향을 짚은 통계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 사례가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지난 1997년 7월부터 탈북민 수를 집계해왔는데 이때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시점인 2011년 12월까지 14년 6개월 동안 탈북한 엘리트층은 모두 54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 집권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년 6개월 동안엔 이보다 2.5배 많은 134명의 엘리트층이 탈북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들 엘리트층 탈북민들을 단독 보호 탈북민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여부는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는데 주로 북한 노동당이나 정부, 군 등을 포함해 정보기관이나 체제 보위기관 출신 인사들이 해당하며 이들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엘리트층 탈북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엘리트층이 곧 대체로 기득권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탈북이 증가하는 이유를 북한 체제 내구력이 그만큼 약화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통일인권연구실장은 국가 관료들의 연이은 탈출은 국가와 제도를 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3대째 권력 세습이 이어지면서 북한 체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로감이 특권층에까지 퍼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권층을 겨냥한 당근책조차 쓰기 힘들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일 시기에는 선물정치라고 해서 김정일이 채찍과 당근을 활용했다면 김정은의 경우에는 채찍에만 의존하거든요.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권층들의 불만이 많다. 군부도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요.
조선임 연구위원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본의 아니게 해외 체류가 장기화된 재외 공관원과 유학생들의 체제 염증, 외부 세상에 대한 동경, 특히 가족을 동반한 외교관들의 경우 외국 문물에 깊이 젖은 자녀 미래 등이 탈북을 결심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정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탈북 경향이 있나요?
네, 탈북민 가운데 20, 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서울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탈북민 196명 중 2030 세대가 5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동부전선과 서해 교동도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과 주민 또한 모두 20대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젊은 층의 탈북이 한층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런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재단인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이성민 한반도 담당 국장은 최근 탈북 경향의 특징 중 하나가 생존에 급급해서 탈출하기보다는 정보 습득과 준비 과정을 거친 기획성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미 한국에 나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한국 내 사정을 자세히 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이 어려운 고령층에 비해 젊은 층이 탈북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나이가 계신 분들 정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탈북 권유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젊은 경우, 예를 들면 사촌이나 젊은 형제나 이런 경우는 많이 권유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탈북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비용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탈북을 선택하는 것도 젊은 친구들 권유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탈북한 한 청년의 경우 한국 당국과의 탈북 후 첫 조사에서 북한에서 보다만 한류 드라마를 마저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이른바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판이한 외국 문화에 매우 민감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한국 내 탈북민들의 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통일연구원 조현정 부연구위원이 최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탈북민 출신인 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연구위원은 특히 탈북민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2020년 이미 100여 개에 달했고 지금은 더 많을 것이라며 젊은 탈북민들이 시대 변화에 맞게 북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튜브의 확산에 대한 어떤 성과는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게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고를 하거나 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1차적인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팩트체크를 해서 아마 북한 인권 침해에 관련된 어떤 공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서는 탈북민들이 종합편성 채널과 다큐멘터리, 영화, 뮤지컬, 에세이 등 문학작품, 그림,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창구를 통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 탈북 과정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연 등을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예외적인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 승인과 관련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22일 연방관보에 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대한 특별 승인 관련 정보 수집 공고를 냈습니다. 북한 여행 특별 승인 발급을 위한 정보 수집과 관련해 30일간 미국인들의 의견과 제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공고에서 관심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이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적절한 활동을 위해 정보 수집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수집할 정보의 유용성과 명확성을 향상하며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승인 요청 시 신청자가 제출하는 정보는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방문을 허용해 왔습니다. 특별 승인 대상은 언론인, 적십자 요원,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방문을 하는 이들, 즉 인도주의 활동가들입니다. 신청자들은 여행 예정일과 현지에서 자신의 역할, 여행이 국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복수 방문 특별 승인을 신청하려면 지원자나 소속 단체가 과거 모니터링이 잘된 중요한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향후 2년 동안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 방문 특별 승인을 받은 이들은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여행할 때마다 최소 한 달 전에 여행 날짜와 목적을 상세히 기재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8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금지 조치가 이달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연장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연방관보에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1년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7년째 연장된 관련 조치에 대해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인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2020년 초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기획 UNDP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Not particularly relevant as long as the border is closed. But for the State Department to lift the
소바주 전 소장은 일부 비정부기구 NGO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국경 폐쇄를 거론하며 당분간은 적절한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는 북한뿐이라고 국제핵실험감시기구가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이 20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국제사회의 핵실험금지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n 1996, the world said stop. A treaty was signed to end those tests once and for all. The comprehensive nuclear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오는 29일 지난 2009년 유엔이 지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앞두고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지적하며 1996년 마침내 전 세계가 핵실험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2000년 이후 모두 북한에 의한 오직 6차례의 핵실험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2009년 5월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에 걸쳐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어 핵무기 실험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CTBTO 기술이 지구 어디서든 거의 즉시 핵실험을 감지해 전 세계가 신속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에 나서는 국가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lobal solidarity against any such testing is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Any country contemplating a nuclear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어떤 핵실험에도 반대하는 글로벌 연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핵실험을 고려하는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실험할 경우 국가 신뢰도와 위상에 대한 대가가 커진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감시 기구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에 앞서 성명을 내고 핵실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거의 80년 동안 전 세계 60여 곳에서 2000여회의 핵실험이 실시됐다며 이 같은 실험은 파괴의 유산을 남겼고 토지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인간에게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핵실험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과거의 끔찍한 교훈이 잊히고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유일한 조약이자 필수적이고 검증 가능한 안보수단이라며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187개국이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한 CTBT는 발효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가 서명 및 비준을 해야 하는데 이 중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만 했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평가해왔습니다.
They're keeping it ready to do a test, but we don't know why they're not testing. We really don't know. Is it political?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지난 3월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정치적 혹은 일부 기술적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지난 3월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사용 중이며 새로운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 더 뉴스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초에는 여러 매체들이 일제히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군사적 동향이 미국인들에게 큰 관심거리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신문, 방송, 전기 간행물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대개 비슷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일 미한 양측이 북한의 증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확대된 올해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19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계속이 되는데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48회의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세계에서 가장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 준비태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이번 훈련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올해 훈련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개되는 반복 게임의 연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북한이 이 훈련을 미국의 핵전쟁 전주곡이라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 TV는 북한이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무력 강화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20일 휴전선 동부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기순했다는 소식도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네요.
네, 한국군 당국의 발표와 연합통신 보도를 인용한 소식들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 병사 한 명이 강원도 고성군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면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데 비해서 휴전선을 넘어오는 건 위험하고 드문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UPI통신은 한국이 이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가운데 이달 초 북한인 한 명이 서해 중립수역을 넘어온 이후에 두 번째 탈북 사례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혹 탈북이 이 확성기 방송 재개 영향이 아닌가 점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뉴스위크지는 남쪽의 한국군은 계급이 하사인 것으로 보이는 북한 병사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다가 신병을 확보했으며 관계당국이 탈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은이 모든 북한인들의 탈출을 막기를 원하지만 그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네요.
네, 주민들이 남한으로 탈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김정은은 비무장지대에 새로운 경계망, 그러니까 철조망을 더 설치하고 전방 초소의 무장을 강화하고 지뢰를 더 매설하는 등의 조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언제나 어떻게든 새로운 탈출로를 찾아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발생한 최근의 탈북 사건도 바로 그런 놀라운 방식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또 현역 군인의 탈북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러시아, 중국, 북한 3국의 조율된 핵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극비의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군요.
네, 이 신문은 새 지침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핵무기가 그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판단이 나온 후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대 세력에 조율된, 그러니까 코디네이티드 된 핵 위협이 미국의 핵 무력을 능가한다는 가정이 요원한 일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동반자 관계가 부상하고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에 북한과 이란이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등 이런 추세에 따라서 워싱턴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문서는 내년 1월 20일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든 그에게는 심각한 경고가 된다고 지적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신문은 차기 대통령이 불과 3년 전보다 크게 달라진 핵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세 차례 회담을 가진 후에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할 것으로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을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수준이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수준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스크바, 베이징과 조율된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핵도전이 토론의 주제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정치생애 내내 핵확산 금지를 주창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없고요. 또 그가 지원하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이 한국 전쟁 때 사망한 미군 유해 발굴 작업팀의 방북을 계속 허용하지 않아서 불만이다. 이 CNN 방송이 보도를 했네요.
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켈리 맥히그 국장은 최근 북한이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한 상황을 털어놨다는 것입니다. 맥히그 국장은 CNN에 아직도 약 7,500명으로 추산되는 미군이 한국 전쟁 실종자로 돼 있고 그중에 5,300명이 유해로 있거나 살아있거나 어쨌든 북한에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전했습니다. DPAA 웹사이트에는 8만 1,500명의 미군이 한국전과 베트남전, 걸프전, 2차 대전, 기타 전선에서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맥히그 국장은 북한이 55구의 유해상자를 미군에 전환 지 약 1년 후인 2019년 이후 미국 정부의 대화 시도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의 유해 송환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결과였습니다. DPAA는 그 후 줄곧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그것으로는 어쩌면 아직도 그곳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대답을 주기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맥히그 국장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소식 잠깐 가보겠습니다. 한국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인데요. 한국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미화 2,250달러짜리 핸드백을 선물한 김모 목사에게 그 대가로 특혜가 주어진 증거가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2022년 말 한국의 정치 폭풍을 불러왔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검찰 결정을 비난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아파치 헬리콥터 36대를 판매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한 소식, 또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사건 등도 오늘 여러 신문 방송에서 볼 수가 있었죠. 자, 흥미로운 소식 하나 또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가 조사한 결과 한국어가 상위 4위로 올라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네요. 네.
이 광범위한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온라인 매체 Far and Wide가 수많은 언어 중에 상위 25위까지를 조사 발표했는데요. 한국어가 네 번째로 배우기 어렵다고들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배우기 어려운 언어 1위는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중국 표준어인 만다린어입니다. 만다린어는 중국인 13억 명이 쓰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수천자에 달하는 한자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이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는 28가지의 글자를 갖고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대부분의 단어에 모음이 없고 다른 단어에는 없는 발음들이 많다고 합니다. 3위는 일본어, 그리고 4위가 한국어입니다. 일본어도 간지라고 부르는 수천 개의 글자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요.
네,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합니까?
불과 24자의 자음, 모음, 배합으로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문자 시스템을 갖고 있기는 한데 말은 배우기가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네.
이 수많은 단어가 서로 발음이 비슷하고 한자나 영어 단어처럼 보면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소리만을 표기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의 특징인 거죠. 문장 구성도 영어와 달라서 어렵다. 즉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순, 즉 나는 간다, 학교 이런 식인데
네.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다르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순이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는 뜻이 될 텐데 그 외에 그러면은 10위권에 드는 어려운 언어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5위가 타이어, 6위 베트남어, 7위 힌디어, 8위 아이슬란드어, 9위가 헝가리어, 10위가 핀란드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인 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